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네, 다 같이 말씀이 짧아서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까 찬양도 같이 불렀는데 가사 중에 이제 이 성경심이 상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제 친구 교회 놀러 가면은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면서 항상 이제 저를 사랑한다고. 사실 잘 이제 저희 친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뭐 놀러 갈 때마다 항상 저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 찬양을 가사를 가져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이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참 많은 은혜와 많은 감동을 줍니다.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네, 성경은 제 이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어를 어디서 유래했냐면은 더 바이블. 바이블은 이제 고대 서양에서 종이의 원료로 사용하던 파피루스의 무역 집산지였던 비블로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고대 그리스어 비블리온이라는 말, 즉 책이라는 뜻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과연 지금 우리들께까지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네, 첫 번째 슬라이드 해주세요. 네,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이제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전달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본이라 말은 맨 처음 쓰였던 책을 이야기하죠. 과연 이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뭐 수많은 원인도 있어요. 뭐 불타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없습니다. 수많은 대신 필사본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은 Old Testament이, 신약은 New Testament에서 구약이란 뜻은 바로 옛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모세오경을 비롯한 시가서, 예언서 등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보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그런 가치가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맨 처음 전달했을 때는 필사본보다는 구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세에 그 성인식을 치를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됩니다. 즉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세오경하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성경을 다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한 사람의 구약을 그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외우는 거에 되게 철저했습니다. 아마 저희들한테 지금 이 창세기 하나조차 외우라고 하면은 야, 저도 못 외워요. 왜? 엄청 길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던 것.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그 입으로 전달하던 게 익숙해서 그 외우는 것이 더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기술의 발달로 핸드폰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많은 옛날보다 편리하게 우리 갖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런 성경이나 문헌이 없었기 때문에 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발달했냐면은 다음 PPT 틀어주세요. 양피지와 파피루스라는 게 발명됐습니다. 양피지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양 가죽 또는 동물의 가죽을 곱게 펴서 말려서 그 위에 적었습니다. 파피루스는 그 파피루스라는 그 이집트에 많이 나오는 그 식물로 그걸 펴가지고 종이처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단점이 있습니다. 이 양피지와 파피루스는 우선 각각의 장점이 다른데 특히 양피지 같은 경우에는 동물 가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를 얻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가가 비쌉니다. 그리고 말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보관하다가 책이 변형되기도 하고 또 글씨가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는데 이 성경을 자기들의 그 기록하는데 매우 신중하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썼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할 수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19가지의 엄격한 규정을 따랐습니다. 이제 양피지는 유대인들이 만든 정결한 동물의 가죽만을 사용하고 각 종이의 같은 수의 단을 구분하고 한 단어에서는 48에서 60줄의 줄을 가지고 이제 먹은 특별하게 제조한 검은 목만 사용하고 엄청 복잡하죠. 글자나 단어로 기억으로 단어를 기억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인증된 사본을 보고 기록하는 일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 무엇이죠? 야훼나 엘로힘. 이 단어는 매번 펜을 경건하게 정결 예식으로 씻고서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만약에 졸다가 또는 이게 엄청 길잖아요. 실수했을 때는 그 문자를 지워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그 장을 전체를 폐기하고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할 때는 다른 데를 보지 않아야 되고 왕이 들어와도 쳐다보지 봐서 안 되고 그들의 필사 규정은 엄청 치밀하고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두 권에서 세 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구약 성경 그것만으로도 엄청 길죠. 그리고 어떤 한 랍비가 이 성경 필사자들에게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의하라. 내일은 하늘의 일이다. 사본에서 철자를 하나를 빼거나 더하면 너는 세상의 파괴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은 약 400명의 기록의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옛날 히브리어에는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자음이 없었어요. 받침이 자음 맞죠? 네, 받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도 안 읽다 보니까 읽는 방법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야훼나 엘로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단어는 사실 그냥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정확한 이름 아니에요. 하여튼 이제 그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그의 기록을 행적한 무엇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그 이를 기록한 그 이후에 그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공의 가톨릭이었죠. 니케아공회 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정경 성경 모든 몇 권이죠? 그렇죠. 이 66권은 이제 정경으로 결정됩니다. 이거 66권 외에도 뭐 마카비서, 뭐 도마복음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마리아복음 등등등의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책들이 정경이 안 된 이유는 이제 이단성의 내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확실치 않은 그런 성경들을 모두 배제하고 확실하게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썼는지 그리고 신학적 정통에 있는 성경들만 이 성경 정경으로 사용됐습니다. 한편 이 정경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척도, 측량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성경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신앙의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책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되는 성경이 카톨릭에서는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제가 한 빼먹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분이 사마리아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저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분인데 저 당시에 저분이 사마리아 2인자였어요. 근데 지금 저분이 1인자 되셨어요. 근데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은 저게 두루마기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렇게 두루마기 성경을 또 가죽을 이용해서 저렇게 성경을 보관하고 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회당에 가면은 저 두루마기 성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 넘겨주세요. 저게 이제 당시 라틴에서 사용하던 그 카톨릭 그 AD 아니 BC 1000년 전까지 사용한 전 성경책입니다. 보시면은 엄청나게 화려해요. 그렇죠? 금칠이 돼 있고 저게 각 권 장장마다 저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화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저렇게 만든다면은 어떨까요? 엄청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이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한 사람 사람이 다 그려야 되고 다 써야 되는 그런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상위층, 권력의 상위층만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성직자만 지니고 있었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권력의 증표로 소유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성경을 라틴어로 당시 사용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나만 읽을 거야. 감히 너희들이 어디서? 그리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당시 성직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로 그 권력층의 그런 권력을 이용하는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런 전 중에 이제 세 번째 넘겨주세요. 저렇게 이제 화려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저기 혹시 무엇인지 아실 것 같나요? 저기 먹은 것 같나요? 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처음 봤을 때 몰랐는데 저게 1400년계 이제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 활자입니다. 역사서에서 많이 들어보시죠. 금속 활자. 금속 활자의 발달로 인해 이제 성경이 보급화되기 시작합니다. 1300년경 중국에서 종이가 발달되고 1400년경 이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발명되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이제 쉽게 인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00년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 때 함께 시행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게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갈 수 있게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600년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 쓰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문서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살펴보면은 성경이 귀하지 않았다는 증거 중 하나, 그 모든 성경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하나가 이제 요시아 왕 때를 들 수 있습니다. 요시아 왕 때 우연히 항아리에서 성경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고 온 나라가 축제를 벌입니다. 그 얘기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 신명기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 보관하던 것이 엄청나게 귀하고 어려웠고 그 사본들이 수게 있었습니다. 그처럼 지금 우리까지 이 성경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같이 읽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good God breath, 하나님의 숨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헬라어는 데오 프뉴스토스, 즉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이것이 이 호흡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아야 되는데 히브리어에서 이것이 바로 루아흐라고 있습니다. 루아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숨, 호흡, 심지어 이게 영성으로까지 이야기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숨 쉬는 것, 이 숨 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영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땅의 먼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나시죠. 바로 이 하나님의 숨결이 바로 이 말씀. 바로 우리가 숨쉬는 그 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곧 생명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은 감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이 성경을 창조하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PPT 다음 틀어주세요. 네, 교훈의 말씀입니다. 네, 교훈의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훈이란 바로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번 보이시나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인데 한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교훈 말씀을 사용하죠. 뭐 사랑의 말씀, 믿음의 말씀, 또 신앙의 수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나열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책망의 말씀입니다. 책망은 이제 헬라어로 엘레그문, 즉 유죄를 판결하는 그런 의미를 사용합니다. 잘못된 교리나 행동의 오류를 바로잡고 이단으로부터 거짓에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책망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다음 말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책망의 말씀을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빠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은 바로 그 저울을 보시면 추하게 달려있죠. 천칭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똑바로 바르게 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쪽으로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바른 저울옷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바르게 하면 이 바로 추를 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똑바로 평등한 상태. 성도들이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죄의 길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의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디카이오시네라는 뜻으로 이제 엄격한 정의, 하나님의 의, 바울이 사용했던 이 의라는 뜻을 아마 다음 기회가 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의는 이제 복음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육의 말씀입니다. 이 교육은 파이데이아라는 뜻인데 이제 모든 상 가운데 어린아이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 즉 어린 시절부터 성령이 되기까지 계속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혹시 이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나요? 네, 아무도 모르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표를 메어 미간에 붙여 이제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앉아있을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는 그런 교육을 자기 후손들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수많은 있습니다. 바르게 함, 교육, 의 이렇게 수많은 뜻을 품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될까요? 바로 성경은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은 바로 우리의 구원, 믿음의 구원과 연관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도 반성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잘 보지 않아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어떤 말 합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믿음에 확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집에 돌아가니 교통사고가 나서 저 천국에 갈지 저 지옥에 갈지 아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평소에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지 않고 찬양을 부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내가 탁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희생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지혜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닌데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나의 믿음의 확신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거든 성경책을 읽으세요. 성경책에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사실 살펴보면 나의 이야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어떻게 태어났으니까 무엇을 지어야 돼요?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제 이름을 짓는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쫙 살펴봤대요. 다윗, 뭐 솔로몬 이렇게 쭉쭉쭉 적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다 한 가지씩 문제가 있더래요. 다윗은 다시죠. 어떤 문제가 있었고 베드로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고 또 요한은 무슨 문제가 있었고 아, 근데 이름을 짓는데 되게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어차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이 성경으로 이름을 짓자 라고 하셔서 제 이름은 성경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제 이름과 겹치는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이제 제 이름을 소개할 때 Oh, it's my name is Bible 하면 다들 What? 하면 놀라요. 왜냐하면 바이블을 이름을 사용한 사람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저에게 그래서 성경은 좀 더 남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제 이름이 바로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동시에 성경은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17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은 영어로 good work이라 사용되었습니다. 좋은 일, 선한 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하죠. 혹시 다들 방언하실 줄 아시나요? 또는 내가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셨나요? 내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다른 이들에게 나의 증언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가장 특이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한국에서는 좀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그 사모님이 이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모님께서 항상 그 성도님께서 헌금하시는 걸 가지고 이제 봉투를 받아다가 그 손을 얹고 기도하신대요. 근데 그 각 사람마다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 이름 적힌 것을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헌금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을 지금 닥쳤는지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걸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나는 저래서 안 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지만은 나는 안 될 거야. 뭐 치유도 마찬가지고 신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모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정말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능력 시처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더 큰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임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돈이 없다면은 베풀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것이고 만약에 내가 지혜가 없다면 나의 지혜를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나에게 내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 한 가지를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른 곳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한 성경에 어떤 수많은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수많은 제자들도 처음에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맨 처음에 한 것은 전도하러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바로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제자들은 골방에 모여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어서 자기도 죽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지 돌아가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수많은 그 무서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능력을 임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아,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천국을 믿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군중 앞에서 그래서 4,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능력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래도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무슨 기간입니까?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드셨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실 저희가 사순절 기간에 뭐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하면 그런 경건한 생활하면 좋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삶이 바쁘고 또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또 학업에 우리가 바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간만큼은 좀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5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 한 구절을 꼭 읽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성경의 말씀이 나의 육신이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가 그 말씀에 간절히 붙잡기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지어다.